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여러 차례의 예고에 관해서 그들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모두 망각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된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어떤 실제적인 권력과 명예를 누리게 될지에만 집중되어서 여전히 자신들 사이의 자리 다툼에 열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해서 애를 쓰신 장면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살아생전 강조하셨던 말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깊이 낙담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과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잠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그렇게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도열해 있어야 될 제자들은 모두 다 시리에 빠져서 그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금껏 가르친 모든 생명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 고집스럽고 미련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제자들은 이 사실에 흥분했을까요? 이제껏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영광을 누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실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설레는 마음으로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구절은 예수의 제자들의 이 변할 줄 모르는 권력과 그들의 꿈꿨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미련스러운 고집과 집착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즉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의미를 영적인 것이 아닌 현세적이고 현재적인 현실적으로만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만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게 될 로마의 압제에서의 해방과 나아가서 그들이 모셨던 유대인의 왕,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들의 출세의 때에 관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죄인들이 내세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이 이렇게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기쁨보다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내가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에 대해서만 여전히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집착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묻자와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로톤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단 한 번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언제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쯤 제 사업이 대박이 나겠습니까?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문제에서 좀 벗어날까요, 주님? 승진과 취업이 이루어질 때가, 내가 집을 장만하게 될 때가 주님 지금입니까? 오늘도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위대한 사명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들의 세속적인 관심만을 예수님께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오직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에서 내가 이루기를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만 이것을 간절히 오늘도 애타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된다. 참으로 이 어이없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이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 고집스러움과 이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관심을 전환시키셨습니다. 7절을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가 아니오, 간략하게 끊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너희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는 그것이 정치적인 회복이 아닌 모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속사적인 회복의 시기 또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귀중한 진리의 그 가치를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노력과 그 가치를 좀처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진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전혀 주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빗나간 마음과 생각과 계획으로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심사에만 몰입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된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역설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재차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그 가치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시는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주님은 이제 정말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아지트였을까요? 아니면 대대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사역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원자들이 그들에게 절실했을까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관점은 정치적인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나 그때 너희가 얻고자 하는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권능, 유명한 단어죠. 듀나미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초월적인 능력, 그 능력을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령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신앙의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다지 불편함이 없는,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성도와 교회와 모든 사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권능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예고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너희가 덧입게 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영적인 무장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정이나 각오나 결의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권능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마침내 세상을 압도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위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웅장하고 세련된 현대식 교회의 예배당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성도가 아닙니다. 넉넉한 재정이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이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권능을 받은 교회, 권능을 받은 성도, 권능을 받은 성도의 가정, 기업, 권능이 발휘되는 우리의 재능과 은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탁월한 수완과 막대한 재정과 뭐 아주 기가 막힌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첨단의 시설이나 교회의 화려한 어떤 외형이나 뛰어난 교회 음악의 어떤 수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한 영혼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감동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귀와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때 마귀라 하여금 꼬리를 감추고 도망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기백과 세상을 이길 권능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몰려와도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깊이 성령과 유착된 영혼이 아니라면 이 험악한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진검승부를 펼치면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함, 예수를 위해서 모든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결의가 굳게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를 저는 목회를 해나가는 동안에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과 교리 속에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지금까지 다루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립되어야 신앙도 탄탄하게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귀중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본질, 성도의 모든 교회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전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후로 간절하게 갈망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 일, 이것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권능을 받은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늘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패배에 찌든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고 마귀가 놀이터처럼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성도의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석여 장로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의 한복판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확대시키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대와 영역을 확대시키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개인의 문제에 안주하면서 국한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때 모든 성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 자기 인생도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 매는 인생을 살지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존 녹스처럼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들의 수종들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가능해집니다. 언제나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 인생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 소멸되어버립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 내 가정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이렇게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적인 계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맨날 교회 가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시켜달라고 무슨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슬로건 같은 이런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성령 안 받아서 그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공허한 구호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를 이루기 위한 투철한 복음적 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순수한 열정, 구하되 나를 위하여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의 정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찾고 계십니다. 신자는 곧 증인입니다. 증인. 이 멋있는 말들을 이단들이 뺏어가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쾌한데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본 것을 보았다고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 영혼이 각성하고 부흥됨을 힘입어서 주님 나의 모든 생애를 주께 바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운하고 다짐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성령을 힘있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은 옮겨 붙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의 불을 받은 사람, 그 불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불을 계속 주위에다 그 불을 옮겨 붙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되리라,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또 그렇게 하실 이가 성령이시기에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석유 장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위대한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의 재생공장, 성령의 권능의 충전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자들이 온갖 신앙에 대한 회의론적인 나약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이곳에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을 체험하고 그의 생애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줄기차게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복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신명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를 아직도 의심하거나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확정된 가운데 이제는 이 시대 앞에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를 수호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굳게 지키고자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회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기에 최적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열렬하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쓰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구획으로 정하셔서 그 교회와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계장로교회에서 타오르고 있는 진리의 불, 성령의 불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자들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절대 다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안전한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는 진리의 불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는 조명가게 같은 대낮같이 환한 수백 개의 불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먼 바다까지 비추는 강력한 불빛을 가진 단 하나의 등대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불빛을 보고 밤바다의 길을 찾는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등대가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